이번에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 코너죠.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네, 뭐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오늘은 저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대니얼 카너먼.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네, 다큐멘터리에서 안 봤고 테드에서 안 봤었어요.
네. 우리 길냥이님 빼고는 처음 듣죠.
네. 네.
저도 처음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 정말요?
예. 이번에 사실, 뭐, 청취자분이 갑자기 또, 제가 세계 정상들의 심리 하면서, 이것까지 하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부를 우리 자몽님이 하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서, 이것까지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 한 번만, 이걸 하는 거니까.
아, 일부 다 시키지 그랬어.
아, 나 하기 싫어. 이런 씨.
아닙니다.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임무를 할 때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 쪽이니까 세계의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찾고 하셨죠.
네, 돌아가셨죠. 너무 저렴하게 우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사람 다 죽고 어쩌고
너무 했나요, 진짜. 아무튼
돌아가셨죠.
네, 제가 여러 사람을 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전에 또 이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뭐야, 일탈한 거야, 뭐야?
일탈은 아니,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 이진우 기자가 많이 하는 그 멘트가
딱
있어요.
그 생각났어요.
네, 이진우 기자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 사람 보고 한 것 같아, 나. 나중에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리라는 게 모든 분야에 다 들어, 왜냐면 정치도 다 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는 심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지.
침대는 권학이 없고.
침대는 에이스죠.
근데 이진우 기자님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된 거예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을 보고 좀 따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류의 논의는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심리학이 사회적으로 경제학과 접목할 만큼 대가도 없었고 그 대가가 생기고 나서는 경제학을 또 그만큼 아는 그런 심리학의 대가가 없었고.
그게 약간 소비자학이랑 관련이 되는 건가요?
소비자학은 아주 하위 학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분류가 이제 낮은 거고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것들.
대니얼 저 양반이 만든 게 내가 행동 경제학.
그렇죠.
잖아요. 근데 그 행동 경제학이 가장 상위 카테고리라면 말씀하시는 소비자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위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알고 계세요?
아니, 잘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알죠. 뭐, 벌써부터 물어봐요.
아니, 궁금하니까.
뭐, 이제 한다고요.
알겠어. 어디 알려주시던가요.
주목할 만한 인물 맞더니 되게 날카로워.
그러니까.
신경적인 원인이가 되어버렸어.
심리학적으로 왜 그렇게 날카롭지? 긴장을 하셨나?
지금이라도 자몽님한테 넘길래요? 자몽님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니얼 카너먼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 경력, 네.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이분이 이제 1934년생이에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만 81세.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참고로, 아까 우리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920년대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다가, 20년대부터 47년대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이주를.
그때 꾸역꾸역 밀어넣었죠.
네.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제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니얼이 딱 그 중간에 이주할 때 왔다가 또 그 중간에 중요한 게 있었죠. 2차 대전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연관이 돼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좀 우리 경제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알려진 게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으니까 일반인들. 특히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세계인한테 지금 부탁, 좀 도움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람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제 미국인이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중 국적자이긴 한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고서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자면서 경제학상을 받았던 게 1954년 이제 21살 때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학이라 그러니까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는 심리학을 했는데 부전공으로 수학과 경제학을 했어요.
아, 또 수학이.
아, 그래도 물리학 안 한 게 어디야?
뭐 사람들 같아.
물리학에 관심 있었으면 물리학도 했을 것 같아.
수학이랑 물리학 했으면 뭐 그러니까 물리학 잘했겠네.
대부분 나도 깜짝 놀랐.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전공이라 우리는 부전공을 따로 돼 있지만
특수전공 하잖아요.
네. 네. 외국에는 그냥 스터디라고 해서 이게 전공인지 부전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다른
때는
다른 거죠? 네.
아,
아 날카로웠어.
미안해요.
오늘 사과 방송.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사, 그러니까 학사하고 석사까지 한 다음에 이제 28살 때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 심리학
제일
학사.
제 꿈의 캠퍼스인데.
진짜요?
네.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아마 그 행동 심리학을 전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58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요런 거 봤을 때는 별 거 없잖아요. 그냥 심리학 공부,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뭐 부전공을 수학과 경제학하고, 그니까 뭐 눈에 띄는 것들은 별로 없고, 경력.
근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있네요. 그 어릴 때 테라비브에서 출생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엔 어디 있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네. 아우,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일단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지냈대요. 이제 태어나기는 텔아비브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 프랑스인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프랑스인 유태인이니까 프랑스에서 좀 지냈는데, 그때 40년쯤 돼서 이제 나치의 파리 점령시까지 파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BC 정권 들어섰고 그때까지 네네네. 계속 프랑스에 있었으면 바이바이였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마 좀 숨어 지내다가 이제 46년에서 이제 영국령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좀 슬픈 뭐 가정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인 유태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갔네요.
예. 근데 처음에는 수용소에 끌려가더라도 막 바로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독일이 처음부터는. 네. 그래서 거기 그 회사 사장님이 끌려간 그 아버지를 6주 만에 꺼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간염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뭐야, 거기서는 나왔는데.
네네.
결국엔 간염으로 죽었어요.
네. 그 안에서 간염됐다고 보는 게 옳죠.
그렇죠. 간염, 지금도 간염이 사실은 완치가 이제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간염으로 사망해서 어머니가 주로 이제 생계를 좀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하셨구나, 엄청.
네. 아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좀 생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요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네네네.
경력 그러니까 학력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하고 이제 경력은 일관되게 그냥 교수 활동을 그냥 했었어요. 그냥 히브리대 뭐 아까 자기가 나왔던 캐나다 브리스티 콜롬비아대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 이제 버클리 대학원 그리고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명예교수죠. 몇 년 전에 네. 교수 활동하다가 이제 명예교수. 네. 그러니까 그냥 교수 타이틀만 계속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학사 때 했던 경제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뭐 수상도 하나 사실은 뭐 실제적인 건 하나예요. 그냥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뭐 2007년도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회 평생 공로상 아마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 쪽에 많이 관심이 있었는지 2009년도에 비즈니스 및 사회 공헌 분야의 이제 컨설팅 회사인 더 그레이티스트 굿이라는 이제 뭐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좀 영어는 좀 약하시네요. 약간
원래 약해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뭐 크게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있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획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리학이라는 것들로 다시 보면서 경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 부분에서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생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아무래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뭐 어떻게 생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냥 우리 비관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냥 매사에 그냥 비관적인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게 그냥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BC 정권 하에서 유대인으로서 아들이 유대인이고 그 안에서 살아도 남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그러니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가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대니얼 카너먼도 본인도 되게 비관적이라고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밝힌 거예요. 이건 네. 유전적이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심하면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힘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때로는 이제 경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여한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은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비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양반 네. 최근에서 최근 강의 중에서 최고 집중하는 강의가 주로 이제 행복이죠.
그렇죠.
네. 행복에 대해서도 비관적이겠네요.
네. 네. 이 사람,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행복과 함께 유전적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좀 그 유전적인 것들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거죠, 어쩌면. 이제 유전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반대의 극부잖아요, 사실은. 비관적인 것과 행복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늘 비관적이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는 행복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행복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까.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님을 비관적인지 좀 행복하고 긍정적인지 많은 부분은 자기가 유전자의 지금의 불행도 지금의 행복도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정 동무님은 어떠신데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아무튼 부모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요. 그냥 아내도 심리학자 안 트라이스먼이라는 아내가 있고 네. 자녀는 제가 봤을 때는 자녀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명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지금에 대해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대니얼 카너먼에 대한 이제 사적인 부분 네.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했으면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봤으면 좋은 게 선택하게 된 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무엇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네.
조금 이제 그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참고했던 거는 이제 뭐 여러 이제 포털도 있지만 뭐 EBS 지식 채널 같은 이에서 이제 그 잘 만들잖아요.
이제 네, 진짜
3분,
잘 만들죠.
4분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네.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150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를 잃는 이 게임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참여한다.
전 도박 자체를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게임이 안 한다. 도박이에요.
도박이지.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두 분.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여자 두 분은 네. 안 할 것 같고,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저도 도박 자체를 싫어하긴 하지만, $100를 잃게 된다면,
네.
그냥 기분이 나쁠 것 같고,
네.
$150를 번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얻어내는 네. 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 $150의 네. 가치 자체를 제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 게임을 좋아하시는
그 희열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고 이게 일단 이긴다는 그런 게 있죠.
리스크보다는 리턴이 크니까 아무래도 예.
아, 일단은 환경적으로 보면 50대 50이잖아요.
네.
그죠?
예. 50대 50인데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처치는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이 게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또 갑자기.
아니, 왜냐면 나는 하지.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예.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지.
예.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분리가 되나요?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은 하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위험 해피적인 기재가 네. 더 많이 발동하지 않을까 싶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경제 예전 고전 경제학에서는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인간은. 그러므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한 건 그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이면 환율이 50대 50이면 아니 $50는 더 주는데 왜 안 해? 뭐 내 딸 때까지 하면 되잖아. 그러면 $50가 그러니까 이게 뭐 뒷면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영학 출신인데 강의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경제학 강의를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모든 소비자와 모든 생산자, 그러니까 즉 모든 경제 주체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근데 그런 생산자도 소비자도 없다라고
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해봐.
아니, 저도 경제학 원론 들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요즘 정치학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인간의 합리성이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 안 될 거라는 입장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학문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같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 또 다른 하나가 원래 $1,000가 없는 사람과
네.
$1,000를 받았다가 이런 사람은 사실은 똑같잖아요.
네. 사실은.
똑같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한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그쵸.
그 다른 건, 이제, 끝으로 보이는 상황은 같지만, 심리적 상실감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학자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론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네.
똑같다라고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경제를 아예 그냥 합리적이고 약간 인간을 배제한 그런 거였는데 이 분으로 인해서 원래는 그 전엔 사실은 심리 그쪽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네. 대니얼 커너먼 때문에 심리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더 깊어졌겠네요.
아,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그 전부터도 일단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오. 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전제하면 어떤 수식도 못 나와요.
그렇죠.
아. 경제학의 기반 자체가 발밑이 무너져 버리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중치면 아. 합리적으로 평균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그쵸.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유시민이 이제 쓴 경제학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경마장에만 가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인식은 있었어요. 그래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늘 나오는 말이 왜 경기에 따라서 여자들 스커트,
립스틱 색감,
예, 색깔 뭐 이런 그런 단편적인 것만 나왔지 보다 이제 근원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관찰을 한 결과물들은 그런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커너먼이 대단한 점은 원래 심리학 대가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학을 보니까 그렇게 단편적인 거 말고 보다 본질적인 고찰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길냥이님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모른 건 아니고 수학과 사실은 학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에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 거예요. 네, 네. 예,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학률과 수학적인 것들 공식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답답하고 있었는데 아마 대니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심리학자가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2에서 4.7만큼 우울한 것 같아.
명확하게 딱 해줬다.
양쪽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네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캐너먼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헷갈리긴 한데 아 역시 대단하다. 심리학자가 어떻게 저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의 이론들을 하나씩 보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것들을 창안했던 거는 이제 혼자 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 이제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나치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유년 시절과 그 공포 속에서 깨달은 인간은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경제학의 그 존재, 아까 얘기했던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경제이론의 행위 주체인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의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니얼 카너먼이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심리학자 입장에서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취향도 불안정하다. 요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똑같이 느껴요. 사실은 똑같이 느끼는데 단순히 이 대니얼이라는 심리학자는 그걸 하나의 조금 개념화 시켜주고 표현을 적절하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것들이 더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해졌던 게 딱 세 번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이 대니얼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네. 그게 제일 처음은 뭐냐면 카오스 이론이 등장했거든요.
네.
그거는 기상학에서 예, 기상을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카오스 이론이 등장했고 처음으로 이제 그 주식의 좌표가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지 소로스 때문인데 나사에서 우주의 궤적 계산하던 애들을 통째로 빼와가지고 퀸텀 펀드에다 넣어서 계산해. 그러니까 주식 값을 돌린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공학의 탄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계산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도박적인 심리인데 미친 듯이 쏠리고 계산상 이게 안 나오는 데다 쏠리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심리로 풀었네요.
예,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대니얼이 해낸 거죠.
그러니까 뭐 행동 경제학을 그래서 이제 창안이 됐고 전망 이론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긴 했지만 이걸 그것과 특히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주식. 주식은 이거는 너무 복잡하면서도 이걸 풀어낸다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든데 대니얼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심리학자로서 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뭐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게 특히 이제 개미들 보면 절로 쑥 갔다가 절로 쑥 가고 막 분명히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스택에서 했던 것들을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자기 생각이 더 맞은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걸 다시 팔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샀는데 망하고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주식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들 주식을 하라고 내보내놨더만 카지노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에 대해서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했는데 요 얘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마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뭐 어떤 질병이 생겼다, 바이러스 생겼다 이래서 600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당국이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뭐 얼마 전에도 있었죠. 네. 그 대책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낙타고기를 먹고 왔죠.
그래서 당국은 두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일단은 제가 안에 대해서 A와 B라는 안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선호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안이 있는데 그거는 200명은 무조건 사는 거. 그리고 B안은 600명이 다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예요. 여러분들은 A안을 선택하겠어요? B안을 선택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A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전 B죠.
B. 굉장히 확률적이지 않는 사람. 우리 여성 동무들은.
저도 B?
B.
저는 A요.
A. 일단은 결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결과는 72%를 얻은 A안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B안은 28%. 여러분들이 자몽이나 알파소는 28%에 들어가네요.
아니요, 제가 A.
저기. 맞다.
알리.
네. 그 두 번째. 이게 대안이에요. A안은 400명이 무조건 죽게 돼요. 그 B안은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600명이 다 죽을 확률은 3분의 2예요.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한데
너무 어려워.
네. 다시 얘기해요. A안은
전체 몇 명이에요?
600명이요.
600명이요?
뭐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테스트 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B를 선택한
거. 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전 이번에도 A요.
A.
저는 B.
B. 뭐 지금 A, B 지금.
나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B.
B.
생각 좀 하고 골라요.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네. 그래도 A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A. 요거는 78%의 선호도는 B예요.
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는 22%. 왜 이게 틀리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렇죠. 200명만 맞아요. 살고 400명 다 죽는데.
맞아요. 긍정을 썼냐, 부정을 썼냐.
네. 맞아요. 표현만 달렸 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200명이 무조건 사는 거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을 추가하는 성향이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위험보다는 손실을 더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손실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안에서 A안이 400명이 무조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포커스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안 200명은 무조건 사는 것과, 400명이 무조건 죽는 건 똑같은데
더불어 그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대중은 얼마나 무지하며 선동에 취약한지
네. 네.
다 말장난이거든 이게.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이런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 사람이 좀 조금 비관적인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더 선호하는지 아는 거죠.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한 실험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경제학 분야가 아닌 기타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컨대 뭐 정치학,
그렇죠.
외교학, 뭐 기타
다른 학문에 굉장히
선전전할 때고 장학운동할 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경제학자들은 저런 질문을 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첫 번째 질문이랑 다른 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이거든요.
네. 네, 수학적으로 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 말장난 속에서 굉장히 그렇죠.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만 바글바글 있는 경제학계에서 저런 질문이 처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냥 차라리 일반인들이었으면 생각 안 하고 그냥 회피 위험 회피 기생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데 경제학자들만 잔뜩 있는 경제학계에서 저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처음 내보내니까 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였어? 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한 70~80%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소수의 사람들 선택하는 것들,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쵸.
특히 이제 주식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면 개미들 대부분은 돈을 잃게 되고
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따게 되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찌라시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선전 효과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대놓고 하면 이제 조작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를 받긴 하는데 요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이거. 건절되지 않고. 근데 대부분 성공해요.
그렇죠.
실패한 적이 없어. 아니 뭐 주가 조작했는데 실패했다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건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조삼모사 이런 거잖아요.
뭐 지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보이스피싱을 다루는데 보이스피싱 대본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를 하나를 불러놓고 분석을 부탁한 의뢰한 거예요.
긍정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애들한테 가르친 모든 기술이 단어가 있다고 섬세하게 단어가 있다. 이거
맞아요,
안 걸릴 맞아요. 수가 없다고.
맞아요.
예. 그 그러니까 경제 뭐 그 사기도 경제라고 본다면 경제에 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중은 얼마나 호구가 될 수 있는가를 캐노먼은 진짜 잘 보여줬다.
네.
아마 여러분들과 지금 피부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 뭐 홍보 선전 특히 이제 카피라이터의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대니얼 카너먼이 행동 경제학에 창안했던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기는 힘들어요. 그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 카피라이터를 뛰어넘기 힘들어요. 들으면 저희도 혹해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고 좀 알고 있다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뭔가 선택할 때 뭐 10을 세하라. 그리고 몇 번 돌아봐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름신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인간이라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세계인 같은 외계인이 있으면 잘 끌려가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뭔가 현혹되기 쉬운 게 사실은 남자보다는 사실 여자들이 조금 감정적인, 그치, 감성적인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적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절대 뭔가 사러 갈 때 가지 마라.
근데 가끔은 또 막 이렇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사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추종자야, 추종자. 그러면 몸을 맡겨.
그냥 가끔은 그냥 결정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구나 이러면서 그냥 사면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기가 힘들게 돈 벌을. 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소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쇼핑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거대한 지름의 강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유영을 하라.
그렇다.
네, 오늘 뭐 많이는 준비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뿌듯해하고 있어, 자몽. 네.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대니엘 카너먼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요거 정말, 이거 잘 활용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조작질로 할 수 있겠다.
아니, 그 아저씨가 비관적이었기에 망정이지. 그 유쾌하고 긍정적인 아저씨였으면 우리는 미국판 조이팔을 조이팔 월드편 이런 걸 보고 있을 수 있다.
조이팔은 상대도 안 되지.
네. 아무튼 좀 오늘 뭐 간단하게 했는데 어떠셨는지 처음 듣는 분들은 다니엘 카너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저는 좀 어렵긴 하고 앨런 머스크가 더 재밌었던 것 같네요.
저건 그냥 비스잖아. 그냥 까는 거. 아무 의미가.
야!
아,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보이는 게 인간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자기가 들었던 게 어떤 걸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까고 싶다라는 감정에 휩쓸린다. 이런 거를 오늘 커너먼을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았나.
그냥 나를
실제로 얘도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캐너먼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지 않다. 왜? 합리적인 소비 주체가 아니니까.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주체가 아니다. 그냥 까겠다. 그
내용을 비교하라니까 왜 나를 디스하고 있어.
그게 소비자고 그게 캐너먼이 한 말이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걸로 제 느낀 점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자몽님.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요. 좀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너무 잘하셔서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경제학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은 되게 인간미가 없다라고 그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학문. 그냥 수랑 대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에 뭔가 감정을 입히니까 인간처럼 살아 움직인다? 라는 느낌을 주고 그것을 진짜 처음 한번 시도해 본 게 이번 대니엘 카너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리님은?
저는 이제 뭐 질문을 아까 하셨잖아요. 200명은 무조건 산다, 400명은 무조건 죽는다. 이런 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으려면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라고 하는 남자랑 저랑 데이트 못하시죠? 이렇게 하는 남자랑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
누구에게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아 물론 그거지만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쇼핑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거나 긍정적인 그런 게 원하는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빠져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의 심리를 하다가 이걸 하니까. 제가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세계 정상들의 심리처럼
그거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혼돈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앞으로는 내가 주목할 만한 인물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왜 결론이?
결론은 자몽이 계속 해라. 뭔 일 있어도 다 해라.
앨런 머스크가 훨씬 재밌었대.
나는 그냥 서포트 하는 게 제일 맞다.
맞았어요. 네.
아, 2부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가지고 제공한 제가 한마디. 예, 여러분, 이런 사태를 겪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2부를 한 번 더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나비 효과의 주인공.
나비 효과. 네, 지금까지 심리학자이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 뉴스는 다섯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 IS의 호모포비아 확산에 대한 우려 얘기 나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네타냐후 체포하라라고 영국인 8만 명이 온라인으로 청원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브라질 대통령인 호시프 대통령을 남미 좌파 정상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엠네스티라는 인권단체인데 이 단체가 성매매에 대해서 면제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난민 유입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마케도니아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정세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시티즌 글씨 29화 1부 국제정세 브리핑이었고요. 2부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쉬고 올게요.
쉬었다 올게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살